2014년 7월에 한국에 정말 엄청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스터를 보고 계실 텐데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700만 명이 본 대작이고요.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군의 133척의 배를 물리친 엄청난 그 해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 전투, 명량해전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요, 조선 수군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의 군대는 그렇게 용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요, 20일 만에 서울, 한성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평양성을 점령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고 조선의 많은 군인들은, 군사들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조선의 군사들이 약했는가? 여러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는데 첫째 의견은 뭐냐면은 200년 동안 조선은 전쟁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없는 군대죠. 반면에 일본은 내전을 계속 겪으면서 이 일본 군대는 상당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을 숭배하고 복종하고 일본은 멸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왕국과 그리고 사람들 전체가 일본을 두려워하고 방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얕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 안에 당파 싸움이었어요. 심지어 일본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신하들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나라는 망하느냐 아니면 존재하느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도 대신들은 누구의 당파가 누가 권력을 더 잡느냐 이런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을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여기 가르치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심지어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의 사실적 팩트는 예수라는 분이 죄 없이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적인 팩트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적인 팩트는 뭐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생활의 팩트는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표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하실까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십자가 따라와라. 그럴까 봐. 십자가를 실천하는 게 싫어서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대로 살라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 150장을 보세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 다음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제대로 알면 이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10년 전쯤에 이 산호세에서 목회하면서 하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아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절절히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목회 생활하는 동안 십자가와 예수님이 아니면 설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한 3년간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한국으로 갔죠. 한국에서 그 결심대로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1, 2년, 3년쯤 설교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언제 부활합니까 도대체? 맨날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주일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듯이 지금 현재에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까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들 오면서 무슨 그런 토론했느냐?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 여기 쟁론이라는 말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다툼도 불사하는 것을 쟁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지 막 다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십자가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 교회 직분도 어떤 거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높은 직분, 낮은 직분이 없어요. 교회에는 핵심 직분, 외곽 직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를 모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하는 게 인기 투표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3년에 한 번씩 시무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시무 투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 시무 투표하는 그 주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제가 여기 없었던 거죠.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물론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몇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종 이런 투표를 하면 반대자가 몇 표 나왔는데 그게 누가 반대했을까를 계산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다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는 말인데 저는 참 그 말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투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의 방법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자꾸 자기가 주목받기를 바라요. 자기가 센터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사역했던 그 컴패션에도 컴패션 밴드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모여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공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초기에 아주 몇몇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아 그래도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센터에 서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두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그래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분들이 다 뒷줄에 서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선한 마음인데도 중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영향력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교회를 나가는데도 십자가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동안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일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중간에 서기를 바라고 이거 모두가 다 십자가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는 십자가가 제일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우리의 가치관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앉도록 했어요. 이게 당시에 전형적인 랍비들의 방법이에요. 랍비들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앉아요. 그러면 주변의 제자들이 쫙 앉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곡해해요. 그러니까 네가 첫째가 되고 싶지? 그러면 첫째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선거철이 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많이 이용하죠. 하여간 선거만 끝나면 국회의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막 찾아와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얼굴이라도 잠깐 보여줄 수 없을까 이러면서 통사정을 해요. 왜 그러죠? 왜 저같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굽신거리죠? 그 사람 마음에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에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속았죠. 고무신 사주면 찍어주고 막걸리 한 잔 받아주면 찍어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안 속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대통령까지 지내신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를 다니셨는데 장로님이 되기 전에 뭘 하셨는가? 주차장 관리를 하셨대요. 이분이 큰 기업의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 겸손하게 주차장 관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한 다음에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 뒤로 그 교회는 주차장 관리가 장로가 되는 하나의 스태핑 스톤으로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답니다. 진짜 주차장 관리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되고 나서도 계속 하는지, 되면 안 하는지 금방 알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방법을 곡해한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네가 지금 첫째가 되려고 애쓰잖아. 그런데 그 첫째가 되는 애씀으로 마지막이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그림으로 그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섬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이 되려고 해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려고 해라. 없어지려고 해라.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종으로 살면서 행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종은 행복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종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에도 안 맞아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상대가 무시하면 막 확 올라오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영향력이 없어지려고 애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의 꿈 중에 하나는 구름같이 흔적 없는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저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이런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이런 일이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자기 부정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치욕이었어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가? 그러면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아는가? 그러면 자기가 섬기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면서 아이고 저것들은 십자가도 모르네. 제가 십자가 설교하면서 겪는 하나의 부작용이에요. 제가 십자가 설교를 열심히 하니까 십자가를 이해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 설교가 아니면 귀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정말 나쁜 말로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십자가를 알았으면 그냥 겸손해져야지 판단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죠. 그렇게 십자가를 알고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나는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내가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면 낮아지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과 하인 곧 종이라는 말의 아람어가 똑같아요.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유사한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어로 어린아이라는 말이 탈리아, 하인도 탈리아.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하인이 좀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리다 그러면 섬겨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놓고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탈리아가 되면 내가 그 탈리아를 안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좀 교만하다. 그럼 벌써 주님하고 관계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지는 방법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 필독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사가 하나님만을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잘 적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원의 주방장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수도원들의 요즘도 그래요. 요즘에 천주교 수도원들 같은 데 가보면 수도원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제이면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노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제가 아니면서 그 신부가 아니면서 수도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냐? 이 사제들이 수도를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섬기는 거기 위해서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분들은 중노동을 해요. 밥을 해야 되고 물을 길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 가보면 그 사제 수도사들은 일을 안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일하는 수도사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원에서 그냥 묵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하던 분이세요. 가증나장 곳에 있었죠. 여러분, 다신 곳에 가세요. 그래야 주님이 경험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주님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감동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참 우리가 늘 우리와 동행하지만 주님이 동행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언제였는지. 내가 낮아졌을 때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열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성공이야. 합격해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돈 많이 받아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해요.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12월 4일 날 컨패션 후 행사 그 후원의 후원자 행사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두 개 세 개를 잔뜩 끼어놨어요.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 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그 지금 두 명도 버거운데 다섯 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게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서 보니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의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끄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처음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diciembre del 2010, dos años después, la línea de fila para la volada ya no está.
Thank you so much for our sponsors. And in particular, Lord, we thank you for Reverend Kim in Korea, Lord. Father, we pray and ask of you, Lord, would you heal him, oh God?
Having watched the video, I've been really so touched.
I am so touched. I've never seen such a thing happen. I've been watching this clip and tears were rolling down my eyes.
I used to think that our sponsors has money, but when I was watching the story, when that man was, when Pastor Kim was shining, I almost cried.
I personally used to think that every white, every person who is supporting a child in Uganda through compassion, they have money.
That Pastor Kim has redefined love.
Is teaching those people who are, you know, crying out to be pastors.
I've really been inspired and touched.
A pastor, just imagine a pastor who goes to shine shoes on the street just for the sake of a child. It actually challenges me a lot to protect children.
Pastor Kim gives everything that he has very freely.
He has such a heart for the Lord, and you can see that God has his hand on his life.
It's just very moving to hear his story and how God is using him and his community for the children of compassion.
Really challenged us to think about what we sacrifice in our lives for the children.
It's a game that I am a sacrificial for su coer, for su niño, for su amigo. Y él, aunque tenga su edad, igual le da. Comenzó con amor y lo termina con amor para su niño.
We just want to appreciate for the work that you're doing.
Thank you so much.
Otherwise,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Me parece que sea primeramente me ha impresionado.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180만 명의 컴패션 아이들과 컴패션에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 약 250만 명이 이 목사님을 알고 있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그냥 단 한 번 구두를 닦아서 유명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 삶과 이런 것들을 한 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참 요즘에 보기 드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목사님. 목사 안수도 안 받으려고 해서 너무나 나중에 저렇게 받게 되셨고 지금은 루게릭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세요. 그런데 저 낮아진 성김이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이분이 주신 감동 때문에 차인표라는 한국의 탤런트가 공영방송에 나가서 컴패션을 소개했고 그것 때문에 한국 컴패션이 폭발적인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방송에서 차인표 씨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김정환 목사님.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진 우리를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것 하는 것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종같이 살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걸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되게 복을 받게 돼 있고 그 세상의 복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가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산호세 새소망교회라는 교회의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교회가 이전을 했고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가 처음 된 제가 성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헌금하도록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또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와,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써야 되는 돈이 한 200만 불 가까이 되면 이 돈이면 아프리카에 보내면 200만 명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한 하루를 살 수 있을 텐데 이 엄청난 돈을 사람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건물을 짓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야, 건물은 네 것이 아니다. 이 건물은 네 것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 건물이 아니에요. 제 이름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만 고민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리더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나누고 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 산호세 지역에서 이단이나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이 건물이 필요하면 빌려준다. 무료로 빌려준다.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했어요.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사용해서 그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어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방송부와 관리부가 매번 모일 때마다 와야 됐었어요. 그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 그랬나요? 제가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말 못하고 찬양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드리는 예배다.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우리가 장애인들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누었어요. 근데 나누자마자 어떤 집사님 내외가 오셔서 목사님 저의 라이프를 장애인 예배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어서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생겼고 단 2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예배 다 마치고 아침부터 피곤한 사람들이 예배 다 마치고 그때부터 그 장애인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한 번 다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장애우 예배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있던 지역이 많은 회사들이 있던 지역인데 저희가 그 건물에 가보니까 그 주변의 회사들이 다 문 닫았어요. 주변의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건 이 땅을 사는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실리콘밸리에 영적인 부흥도 주시고 또 물질적인 부흥도 주시옵소서 회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섬길 수 있을까? 그래, 일주일 중에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와서 점심 식사를 한국 식사를 하게 하자. 그리고 한 10분 정도 찬양을 드리고 1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같이 크리스찬들이 나누게 하자. 그러면 그 중에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쉐어를 하면서 세임을 얻어서 또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놀랍게 젊은 여집사님들 몇 분이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밥하는 걸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도 그분이 드러나지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 그때는 그 주방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연세 드신 권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 일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와서 세임을 얻고 돌아갔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낮아지고 교회를 하이라키로 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런 거 다 관심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겸손히 섬기겠다는 성도들이 교회 헌신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군요. 지난주에 그때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분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 제일 낮게 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사랑하는 대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이해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이야기인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주는 보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그 읽었던 찬양 있잖아요. 한번 찬양을 좀 한번 드리면서 우리 잠깐 묵상을 좀 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을 1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1분만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십자가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더 낮아져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